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임을 주님 믿사오니 성경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바르게 잘 깨닫고 또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 이룸이 되고 또 성도들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두 가지 교훈이 있어 보이는데 제목은 그냥 서로 받으라 그렇게 붙여보고 싶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루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고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옛날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들이나 그의 유익을 위하고,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다는 말이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그의 유익을 위하고 이렇게들 번역했습니다. 그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 약한 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연약한 자, 강한 자는 진리의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고, 진리의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가 좀 믿음이 강한 자고, 또 연약한 자는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말대로 믿음은 견고한 지식이다, 그런 표현했는데 그렇죠. 믿음의 요소 속에는 분명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참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의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갖추는 것이 이제 강한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은 마음의 의심과 거리낌, 또 불안과 걱정, 그리고 잘못된 생각 등을 가르칠 것입니다. 교회에는 진리의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여왔지만은 세례도 받고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인이라고, 세례교인, 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정도는 조금씩 달라서 믿음이 강한 자,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 진심으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도 예수님을 구주로, 자신이 죄인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죠. 구원 얻는 자라고, 구원 얻을 자라고, 혹은 구원 얻은 자라고 봐야 하겠지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자기 만족적인 생활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고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 저 왜 저래, 저 사람 믿음의 지식이 아주 부족하다,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를 품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를 품고 가야 할 것이다.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도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좀 품고 가고 그를 도와주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선이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웃의 그의 유익을 위하는 일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를 좀 참아주고 품고 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원만한 지식과 또 믿음의 단계라고 할지 믿음의 견고함에 이르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에, 지금 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어야 된다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만큼 믿음이 견고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씀대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가신 것대로 우리도 가야 하는구나. 가야 하는구나. 어떻게 연약한 자들, 무지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하는구나.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4절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매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진리를 품어야 된다는, 연약한 자를 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면서 성경 일반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책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책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여 책으로 두셨습니다. 성경은 기록물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 성경책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는 것이다. 어떤 교훈? 여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교훈을,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의 유다 왕 다윗은 뭐 많은 사람들의 생애나 그런 자취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교훈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세요 간단한 교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가 한 생애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나오고 또 모세, 다윗 여러 사람들의 생애가 거기에 단편적이지만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실려있죠. 다윗, 유다왕 다윗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을 체험했고 그 비방을 혹독히 받아서 시편 22편 같은 시를 그가 썼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서 메시아의 고난과 흡사한 그런 시를 썼을까? 그 시는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 한 예를 들면 그렇답니다. 다윗의 예를 제가 잠깐 들었지만 전에 기록한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중요한 단어죠. 인내라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죠. 아, 인생의 여정은 참고 견디는 여정이로구나.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많은 복잡한 현실들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모두들이 경험하는 것은 잘 참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 오늘도 인내하면서 살고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인내하고 잘 말씀을 또 들어보려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렇게 하듯이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의 긴 세월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조급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더딘 것 같다. 빨리 하고 역사를 빨리 끝내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 생각도 돼. 주님 빨리 오시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2000년을 예수님 승천하신 후 2000년의 세월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구원 얻을 영혼들이 있는 모양이죠. 있으니까 지체하시겠죠. 아니 주님께서 100년 전에 오셨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도 못 얻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시대에 아직 오지 않으셔서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결심하고 이 말세의 배교의 시대에도 우리는 바른 길, 좁은 길, 또 선한 길, 옛길을 그래도 구하는 무리들 속에 들게 하셨으니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급하지 않으시구나.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 소망.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소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의 복된 부활. 우리가 다 변화해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때는 아름다운 건강한 몸으로 병약하지 않게 마음의 병도 없고 몸의 병도 없이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렇죠. 아이고 젊었을 때는 아주 총기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IQ가 참 높고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어릴 때는 할머니가 예 나랑 같이 길 좀 가자. 왜 그래요? 아주 개를 데리고 가면은 길눈이 밝다 그러죠. 한번 간 길은 안 잊어버리고 다 하니까 개만 데리고 가면 정확히 그 집을 또다시 갈 수 있는 총기가 있어도 나이가 들면은 깜빡깜빡해져가지고 예, 그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우리의 부활체는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아름답고 강한 몸, 다시 연약하지 않는 총기가 다시 좋아질 것입니다. IQ가 좋아질 것입니다. 다들 좋아질 것입니다. 아주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판단력도 맑아지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복된 부활이죠. 영생할 수 있는 부활. 아프지 않는, 심신으로 아프지 않는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시옵소서. 와서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광의 천국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신천지, 이단의 신천지가 아니고 성경적인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영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제가 사모합니다. 믿습니다. 그러죠 다들. 5절 보십시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안위, 방금 말한 위로 같은 하나님의 위로, 인내와 안위,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배운다면 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혹은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인내와 위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수천 년 동안 참으시니까 이렇게 인류 역사가 종말이 안 오고 진행되지 하나님께서 조급하시면 이것들 봐라 내가 당장에 다 벌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세야 비껴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화나시면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예, 주위에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이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예,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 애굽에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고 열 가지 재앙이고 어떻게 하면서 끌고 나와서 결국 다 죽이는 것 봐 이렇게 예, 비난할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용서하시고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죠. 지금도 많이 참으시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시면서 이것들 봐라. 무슨 동성애 목사 동성애 퀴어 축제 잘한다 이것들 봐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의 거짓됨 부도덕함 모든 죄악된 일들을 보면서 무슨 군사작전 너희가 남의 나라 침공하면서 왜 러시아 군사작전이냐? 군사작전은 너희 나라에서 해야지. 왜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그렇게 막 병합시키고 먹고 그래? 그게 무슨 군사작전이냐? 그게 전쟁이지. 그래서 그 전쟁에서 러시아 젊은이들을 수십만을 죽이냐? 이 나쁜 것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아마 진노하시겠죠. 너는 그렇게 가면 너는 죽어서 지옥 저 불구덩이의 밑바닥에 들어갈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시겠죠. 전쟁을 멈추고 내가 퇴각해. 네가 잘못한 거야. 시작을 잘못한 거야. 크림반도 다 물러내놔. 그거는 우크라이나 거야. 네 거가 아니야. 크림반도도. 처음부터 그렇잖아. 그렇지? 소련이 해체될 때에 다 해체될 때에 다 그렇게 정해졌어. 그래서 이미 다 선포되고 또 조약까지도 맺었어. 조약 비슷한 거 조약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침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엄청 많았던 핵무기들을 다 러시아가 가져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가 핵이 있다고 침공하고 또 자꾸 재래식 무기로 안 되니까 핵을 들먹이면서 너희가 핵을 쓴다. 야 치사스럽고 너희는 참 형편없는 그런 애들로 말하면 형편없는 깡패 수준이죠. 그게 될 말입니까? 점잖은 신사들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노하시겠는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실 거겠죠. 그러나 참고 계시 금방 벌하시려면 당장에 천벌을 내릴 수 있는 소돔 고모라같이 천벌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참고 또 참고 보자 하고 계시겠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교훈하시는 인내를 교훈하시면서 우리도 오래 참으라 참는 자가 복되다 참으라 합니다. 또 그는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고난의 세상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에 많이 나오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심과 위로로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참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사랑은 서로 생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그런 회중,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 들었었지만 공동체는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닌데 진짜 가정 같은 것이 공동체지. 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은 공동체 같이 가기가 쉽진 않지만은 그러나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사랑하는, 사랑은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가 내가 상대를 용납하고 상대도 나를 용납하고 서로 받으라, 서로 영접하는 것, 또 상대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는 것, 오늘 표현대로 상대를 앞에서 말했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위하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것을 권면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교회 일치는 단지 외형적 일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 모여서 하나 되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생각과 사상의 일치가 진정한 일치이지요. 생각과 사상의 일치가 없으면 전부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러 생각이 모여서 사사시대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고 한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뭐냐,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냐 뭐냐, 춘추전국시대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다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한 나라이겠습니까? 한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마음을 같이 해라, 파당을 만들지 말라.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대로 한의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을 하라, 한 입으로 말하듯이 그래야지 고린도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가지만 그 속에 보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그렇게 개바파도 있는지 다 파벌이 많이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일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면에서 부족한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족과 약점들을 가진 형제들을 서로 받아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죠, 온전함의 교훈이죠. 교회에 참된 원숙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의 본질적 교리들에서 이탈한 이단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이단을 용납하지 말라는 성경의 분명한 교훈이 있으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비본질적 문제들과 특히 지엽적 문제들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해야 하고 또 그들이 진리의 바른 이해와 지식에 도달하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훈이죠. 그래야 성숙한 교회가 된다.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솔선해서, 또 모든 직분들, 재직들이 먼저 솔선해서 그렇게 나갈 때에 그 교회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조그만 것 같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천박한 그런 질이 낮은 모습이 아니라 또 고상한 그런 성숙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8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특히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시기 위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 정죄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방들의 구원과 감사의 찬송에 대한 구약 성경을 여러 구절 여기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인용해서 시편 18편 49절 또 신명기 32장 43절 또 시편 117편 117편 1절 또 이사야 11장 10절 등 네 구절입니까? 네 구절을 그런 연거포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해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과 죄 용서함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으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도 용납했어요. 오너라 너는 내 양이다 내 사랑하는 양이다 자녀라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그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듯이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 죄인 이방 죄인들을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낮추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한다. 용납해야 한다. 좋은 교훈이죠. 용납해야 한다. 신앙 그래야 하고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참으면서 온전한 진리의 지식과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13절 보죠.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이렇게 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성도들의 복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셨으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의 주요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재림, 부활, 천국, 영생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미래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믿음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할렐루야죠. 소망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쁨과 평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이 견고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복, 풍성한 기쁨, 믿음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위로자와 격려자로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아도 사람의 위로도 좋지만은 우리가 다 위로도 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에게 속상한 말 하지 말고, 속상한 말, 속상한 눈짓도 하지 말고, 모두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서로들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교회도 좋아지겠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러는데, 성숙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숙하다면 믿음이 없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해야 돼. 따뜻하게. 믿음 있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그 남편이 나는 저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데, 나는 별로 좋은 남편이 아닌데 저는 왜 그렇게 천사같이 내게 잘하는가, 천사 같다고 그러죠 그런 걸.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찔리고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나도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죠. 베드로전서에 주님의, 우리는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위로를 못 받아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위로하셔요. 예.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전에서 말처럼 성령께서 파이프라인을 우리에게 딱 꽂아놓고 매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약하지 않도록 또다시 불붙게 힘을 얻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위로자와 격려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믿음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소망의 충만함. 믿음, 기쁨, 평안, 소망의 충만함.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지요. 모습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본문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연약한 교우들의 약점을 품어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으라. 서로 영접해야 한다. 서로 서로를 영접하라. 거절하지 말고 너는 절로 가, 절로 가. 나는 너랑 급이 다르고 너랑 질적으로 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인답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는 유치부에 가서 있어야 될, 아직 너무 믿음에 낮은 부족한 단계에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받으라. 서로 영접하고 품어야 돼. 1절 2절 말씀대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유익을 위하고, 상대방의 유익이 무엇인가,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 진짜 가정도 교회도 진짜 좋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지. 천국의 모습이죠. 아, 천국은 비록 불안전한 것도 없지만은 지상에서 우리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하고 또 돈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땅 위에서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땅 위에서 서로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면, 서로를 영접한다면 좋지요. 상대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도록. 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서로를 받으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죄 가운데서 방황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 영접해야 한다. 품고 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자라가고 성숙한 모습. 와, 그 교회는 좋은 모습이네. 그런데 겉은 번지려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매일 파당이나 있고 서로 다툼이나 있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크든 작든 그 속에 들어가니까 따뜻하게 느껴지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품고 오래 참고 서로 위로 격려를 하고, 와 진짜 좋은 교회. 그렇게 돼야 돼.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소망을 굳건히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 그런 교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4절에 다시 보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뭐가? 성경책이.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있잖아요. 우리는 설교는 성경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성경 강론입니다. 성경 참 좋은 말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이 성경, Holy Bible, Holy Scripture,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 봉독, 성경을 읽는다는 Bible reading이 Bible reading,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이 Bible exposition, 성경을 expose 강의 설명을 좀 한다는 것이 성경 주석, Bible commentary, 성경을 주석을 해석한다는 것이 그게 성경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준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앞서간 선진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살았구나. 또 하나님의 위로가 늘 넘치고 또 소망이 넘친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5절에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오늘 천국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재림, 부활, 천국,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광야 같은 나그네길의 광야 40년 같은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같은 이 골짜기에서도 그 속에서도 평안, 기쁨, 소망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좋은 거죠. 행복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활동 도우심 속에서 얼굴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뭐야? 뭔데 저렇게 항상 행복해? 뭐가 도대체 기쁨의 원인이 뭐야?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보니까 별로 돈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건강도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뭐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의 복입니다. 미래의 소망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 모두들의 복으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누려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교우들의 약점을 품고 서로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영접하고 받으라, 품으라고 교훈하여 주신 교훈을 마음에 조금 새겼습니다.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소망의 충만함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 눈물의 골짜기, 수고로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오늘도 나그네 길을 우리가 걷고 내일도 걷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